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지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27장의 우리 뒷부분의 내용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그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물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뭘 알려주고 있냐 하면 모세도 이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정을 마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1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모세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로 하여금 멀리서라도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요. 이제 그의 직분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이 땅의 여정을 마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먼저 아바림 산이라고 나오죠. 아바림 산은 특별히 어떤 산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바림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 건너편 광야에 있었던 산맥이었는데 거기에 느보산이 있었고 또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랐던 멀리서 가나안 땅을 보았던 비스가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느보산 비스가산이 이렇게 같이 쓰여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바로 그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요. 후에 그 산에서 그곳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하십니다. 이 아바람 산맥의 느보산 혹은 비스가산에서 이제 모세의 삶을 마치게 하세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모습은 아니고 그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신명기 34장에서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 예. 우리가 신명기까지가 사실은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모세오경은 다 모세가 썼죠. 그런데 모세가 자기 죽음에 관해서도 썼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뒤에 모세의 죽음에 관해서는 이제 그 모세오경 뒤에 후기로 다른 저자가 덧붙인 걸로 저희가 보면 되죠. 34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료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신명기 34장에서 또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120세에.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여전히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아직도 기력이 있고 눈도 그렇게 쇠하지 않았을 때에 이제 멀리서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기력도 다 쇠하지 않았는데 광야 생활의 마지막 40년째에 그것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멀리서 그 땅을 바라만 보고 죽어야만 했나요? 오늘 보면 14절에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러분 생각나시죠?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선포를 받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모세의 죄악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죄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로 2세들이었겠죠. 예전에 1세들도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었죠. 똑같이 2세들도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너는 그 반석에게 명하여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주라.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 물을 내어주라고 하셨죠? 그 반석을 쳐서 너가 갖고 있던 심판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저 명하여 물을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똑같은 죄악에 분노하여 그의 지팡이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랴 하면서 반석을 두 번이나 쳤죠. 그렇게 해서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죄악이었죠.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번에는 오직 은혜로 물을 내어주게 하셨고 예전에는 심판과 상관이 있었지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어 자기가 심판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자신이 마치 심판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 두 번이나 쳐서 물을 내어주는 이 죄악을 범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할 것일까요?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 두지 않게 해달라 간구하며 자신을 대신하는 목자를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를 대신하는 인도자로 목자로 누구를 세워주셨죠? 바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는 15절에서부터 20절에 나와요. 15절에서 2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신, 즉 성령에 감동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여 모세를 대신하는 인도자로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부터 모세를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전에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그죠? 첫 번째로는 뭐가 닮아 있냐면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신의 즉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목자로 사역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둘 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모세를 먼저 하나님이 찾아가 불러 이스라엘의 목자로 지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를 먼저 부르고 지명하여 모세를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게 하시죠. 모세가 여호수아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죠. 자기를 대신하는 목자를 세워달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를 임명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의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부르심이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모세와 여호수아는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또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대하여는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한 대우를 해주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러한 표현도 쓰시지를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도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다른 선지자들은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모세와는 직접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권세를 친히 부여받고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그 여러 면으로 구약에서는 전무후무한 이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정말 모세처럼 이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고 이 사역을 했던 자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는 거죠. 특별히 모세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에게 나중에 주시는 그 세 가지 직분이 다 보여져요. 선지자였지만 또 이스라엘의 왕 같은 목자이기도 했죠. 거기다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도 지냈어요. 모세가 제사도 지냈습니다. 아론만이 아니라.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따로 있었지만 이 아론조차도 모세의 권세 아래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오늘 보면 21절에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는 언약 중보자의 역할까지 했지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냐 하면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물어봐야 됐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하나님께 물어서 그렇죠? 그 대답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보다는 좀 못한 어떻게 보면 그런 여호수아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우림의 판결법이라는 게 나오죠. 우림의 판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그 뜻을 전달하게 하셨는데 이 우림의 판결법이라는 건 뭔지 생각나세요? 그 옛날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시고 우림과 둠밈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28장과 그리고 그 뒤에 사무엘상 14장에 가면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예복 안에 두게 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사용하게 하셨던 도구였습니다.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냐면 마치 제비를 뽑듯이 구약에서는 제비 뽑기가 많았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과 같이 우림과 둠밈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사용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모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다 사용한 것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라라고 하실 때에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권세와 모세와 같은 영광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 역사 속에서 처음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 중보자의 그 이 직분, 특별히 모세에게 주셨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세 직분이 조금씩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도 나누어지고 왕같은 선지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서로 나누어져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구원 역사가 흐를수록.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질 때는 어떻게 되나요? 왕국이 세워질 때는 더욱 확실하게 이 세 직분이 구별되고 나눠집니다. 왕은 왕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물론 다윗 같은 왕은 또 좀 달랐죠. 뭐 제사장도 제사도 드렸고 또 선지자이기도 했잖아요.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언약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모세에게 주었던 그 왕과 선지자 제사장 직분이 이제 나누어서 주어지듯이 이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그리스도의 직분, 새 직분,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참 새 직분으로 오시는데 그 새 직분이 먼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사도들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역사가 흐를수록 새 직분이 따로 세워지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 선지자 직분, 뭐 제사장 직분, 또 왕의 직분이 그렇게 새 직분으로 나눠지는 것과 좀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할 때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실 때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라. 여기서 존귀라는 것은 authority, Moses' authority, 즉 모세의 권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권세를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라. 그래서 온 회중이 모세를 순종해야 할 듯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뭘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모세는 구약에서 최고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가장 큰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후에 오는 자들, 후에 오는 직분자들에게 그 영광과 권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은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그런 언약 중보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세워지는 어느 선지자들도 어느 왕들도 어떻게 보면 모세와 똑같은 영광과 권세를 누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하면 최고의 대표 인물을 누구로 우리는 얘기를 해야 하냐면 바로 모세라는 거죠. 그 세 직분을 다 가지고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주셨던 인물,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약의 중보자 하면 우리는 모세 이렇게 대표로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구약하면 모세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는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아니 슬로브앗의 딸들까지 여자들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기업을 받는데 아니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아니 자격으로만 따지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향해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 구원을 이루어주셨고 하나님의 집인 성막까지 짓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40년 여정을 하나님 대신하여 인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그저 단 한 번의 죄악 때문에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이 모세였는데 누구보다도 백성들을 사랑하여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모세였는데 그것도 그냥 바위 두 번 쳤다고 못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무 야속하게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이 이겁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하셨을지라도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무엇보다 먼저 모세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구원하여 모세의 전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고요. 장차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현실을 미리 증거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그 오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봐야 합니다. 이보다 더 복된 삶은 없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철저히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생각나세요? 어떤 일이 있었죠? 애굽 왕 바로가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을 내렸을 때 모세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태어났죠.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나요? 헤롯 왕이 두 살 아래의 유대인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을 내릴 때에 우리 예수님도 태어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삶에 참여하여 고난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셨지만 천국 영광을 뒤로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의 삶에 참여하여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영광의 직분을 소유했지만 모세의 삶 자체를 보면 그 영광이 나타났나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나그네 여정을 가야 했고요. 똑같이 장막을 걷고 또 접고 나그네 여정을 40년 동안 같이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세를 대하여는 어떻게 했나요? 항상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모세를 대적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모세 죽이고 하나님 버리고 우리 애굽 왕 바로에게로 가자. 누구의 삶을 보게 되나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나그네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원주로 왕으로 영접했나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이 세상 주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모세도 사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가장 첫 번째 구했던 것이 뭘까요? 아, 그래도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때를 쓰면 하나님한테 원했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모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뭘 구했죠?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14절까지 너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하시자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자신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철저히 모세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교회 구약의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에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유익에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같이 제갈길로 가다가 멸망에 이르지 않고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언약기업의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해달라는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같은 모습이 나오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성과 촌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병든자들과 약한 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구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으면 가장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비록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실지라도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철저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죠. 그뿐 아니라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 밖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치 언약 저주의 심판과 같은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오늘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말씀해 주셨죠. 민수기 20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악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알고도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여 마침내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것을 바라보며 자신은 기쁘게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것도 누구를 닮아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오셔서 사역하셨습니다. 아닌가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로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은 그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고 십자가로 가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기쁘게 그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즉 저와 여러분이 천국 영광에 이를 것을 바라보시며 기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언약 저주의 심판까지 대신 받으신 거예요. 모세의 삶. 겉으로는 물론 모세의 죄악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주시지만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는 것을 통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비록 느보산에서 120살에 건강한 육체로 죽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망하고 실패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몇 살에 죽으세요?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시지만 망하고 실패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죽기까지의 모세의 삶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와 같이 인도하다가 여호수아에게로 인도하는 삶이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참 여호수아로 오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다가 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지만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아니, 모세는 1세들과 함께 죽지만 2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으시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십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로 대표되는 예언약의 시대가 쇠하고 사라지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가르치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시대가 곧 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모세가 받은 축복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게 나와요. 13절에 보시면 모세의 죽음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시죠? 13절에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죠?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죽을 거다. 이런 말씀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뭐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 표현을 쓰셨고요. 원어로 보시면 You shall be gathered to your people. 너가 속한 백성에게로 모아질 것이니 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지금 모세가 속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모세가 속해 있는 참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으로써 모아지게 될 그 백성들의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영원한 가족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모여있는 본향집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은 그가 마침내 그 영원한 가족에게로 속하도록 모아지는 거라는 거죠. You shall be gathered to your people. 그곳이 어딘가요?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죽음은 마침내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천국 가족들에게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모으시는 겁니다. 수고했다. 이제 가자. 쉬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갖다가 표현할 때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이 모으다라는 단어로 구원을 보여주시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시편 107편에도 보면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에서 3절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구원은 하나님이 모으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무리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모세는 죽음을 통해 하늘에 속한 더 나은 본향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시다가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으로 모으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 영광을 증거하게 하셨지만 마침내 예수님이 이르러 계신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모세만이 누렸던 축복과 은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성도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고난 중에라도 드러내고 살다가 마침내 그 수고를 마치고 천국으로 모아져 쉼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모든 성도는 뭐 모세처럼 장성할 때, 건강할 때 죽었듯 젊었을 때 죽었든지 잘 살든지 못 살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했든지 모든 성도는 다 이 길을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나그네 삶을 살아가도록 이 생명을 주셨나? 예수님 증거하더라고.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는 거죠. 내 삶의 부르심이 뭔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온전하게 증거는 못할지라도 이 부르심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한편으로 실망했겠죠. 그렇지만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명기 3장으로 가면 자신도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간청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모세야, 그만하면 족하다. 그만하면 족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만 간청해라. 뭐 그런 의미도 있겠고, 네 수고는 여기까지다. 그만하면 족하다. 이제는 진짜 집으로 가자.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가나안 땅에 대한 마음을 접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싹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만하면 족하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질문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목자 세워달라. 어떻게 그 마음,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까지 왔는데 모세가 그 마음을 그렇게 쉽게 접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왜? 가나안 땅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의 상이요 기업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그의 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상이요 기업인 천국을 더욱 바라보고 소망하였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비록 느보산에서 아직 기력이 약해지지 않고 눈도 쇠하지 않았을 때, 즉 당시로서는 아직 젊었을 때, 예? 아직 기력이 왕성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을지라도 너무나 모세의 삶이 안타깝고 아까운 게 아니라 너무나 비참한 게 아니라 마침내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쉼을 얻게 되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그저 저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보았지만 모세가 아바람 산맥 느보산에서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칠 때 모세의 가장 마지막 간구는 무엇이었나요? 마지막 가장 간절한 열망으로 드렸던 간구.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오직 한 가지, 목자였습니다. 목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마음은 온통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그 자기 가족들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천국으로 가지만 저 백성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셔서 저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들어주셨습니다. 이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대신하는 목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죠. 모세의 간구는 모세가 원했던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르친 참 목자, 영원한 목자를 보내주십니다.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의 목자로 오십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이 모세가 구했던 것보다 능이 넘치도록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뤄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목자로 오십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 안식으로 들어간 자리입니다. 그런데 비록 영적으로는 천국 안식에 이미 이르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잠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나그네 여정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참목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어 예수님이 가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짧든지 길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의 영광을 떠나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 모세의 삶은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의 길을 가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삶도 비참하거나 망하거나 실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복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시고 천국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우리를 우리의 영원한 가족들이 있는 천국으로 곧 모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데려가셔서 지금 모아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까지는 예수님을 증거하다 와라. 엄청난 영광의 직분과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다. That's enough.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은혜가 너 안에 족하다. 이미 예수님을 주셨고 천국 본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족한 자들입니다. 다 족하게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없고 지금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왜? 그만하면 족하다. 이제 수고를 마치고 와서 쉬어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기쁘게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부르심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세처럼 이 땅에 남은 가족들, 이 땅에 남게 될 우리 자녀들을 위해 끝까지 한 가지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들로, 이 교회로, 우리 성도들로, 내 자녀들로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저들의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 영광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모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넘치도록 들어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세의 삶을 통해 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천국 본향으로 모세를 모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다가 천국 본향으로 모아주실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사는 동안 힘써 우리 주님 섬기고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주님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부르시는 날에 그만하고 와서 쉬어라 하시는 날에 기쁨으로 천국으로 들어가 우리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열망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족들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참 목자가 되어주시사 다 천국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